술 맡은 관원장,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지금 수심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이 무엇이냐? 네가 아프지 않은 것을 내가 아는데 얼굴이 왜 그렇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심히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게 두려워했다 했을 때 이 크게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시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극도로 많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들은 대부분 I was very much afraid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두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의 안부를 물었는데 네가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함이 어찌미냐고 물었던 건데 왜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저희가 좀 고려해 본다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가 왕정시대였다는 겁니다. 거기다 느헤미야는 술을 따르는 술관원입니다. 술을 맡아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하의 생사 여탈권을 왕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혹여나 기분이 안 좋아 뭐 처형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신하는 변명할 여지가 없이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 당시 이 왕정시대의 신하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얼굴을 구긴다는 것,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바짝 긴장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심히 극도로 지금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어지는 본문 안에서 느헤미야가 꺼낼 이야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왕의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나왔던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속한 민족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과 인연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어떤 인연을 갖고 있었는지, 왜 지금 느헤미야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괜찮겠고요. 제가 좀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의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예요.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광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지금 왕에게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면 손해가 될 거라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되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역사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입니다.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예루살렘 성은 항상 반역을 하는 항거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유도 이 항거를 하다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어지는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해서 시간이 다시 흐른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았던 왕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장소지만 성벽은 안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벽을 둘러세워놓고 거기에 군사를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꺼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닥사스다 왕이 좋게 듣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위험할 거라고, 제국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막았던 것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걸 호락호락하게 허락해 줄수 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두렵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냈다가 네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극도로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허락해 줍니다. 네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라고, 네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의 이 헬라어에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죠. 헬라어에서는 이런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란 단어를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이 양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이 크로노스란 단어에서 영어 그 크로니컬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연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셀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셀 수가 없는 질적인 어떤 기회, 적절한 때를 가리켜서 뜻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제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벌써 80번이 넘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아주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때가 찼고 했을 때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아주 기적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사실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보다는 느헤미야가 보냈을 크로노스의 시간에 더 많이 눈길이 갔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주 의도적으로 그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지금 그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라고 얘기하죠. 기슬루 월. 지금 이 기슬루 월에 한 다음에 1장에서는 그가 심히 통곡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넘어가시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가 니산월의 앞에 있습니다. 그가 지금 니산월에서 그 왕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슬루 월은 유대 월력으로 그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을 말합니다.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이야기합니다. 11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한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이 1장과 2절의 행간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행동들과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을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순발력 있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는 기도는 뭐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거 아닐 겁니다. 왕에게 부탁해서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잠깐 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도가 아닐 겁니다. 아마 왕 앞에서 왕이 눈치도 채지 못할 만큼 그 찰나의 순간에 아주 순발력 있게 기도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는 이런 기도의 적용점들을 내놓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발력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 그래서 뭐 찰나 기도, 뭐 깜빡 기도, 화살 기도 막 이러면서 그 잠깐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잠깐의 이 급한 급박한 순간에 잠깐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그가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간의 기도의 양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그 기슬로월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왔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행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아마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이미 기도의 양이 많이 쌓여서 그 기도의 골방에 실력이 쌓인 다음에 그러니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급박한 순간이 오면 기도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한자어가 기원할 기자에 기원할 도자를 씁니다. 누구나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뭐 알라신 부처 뭐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이번에 이게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원하는 거 그것도 한국어로는 기도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쌓이고 쌓여서 그 카이로스의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기도의 순발력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갈 건데 예루살렘 성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의 성읍이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걸 정말 기꺼이 허락해 줄 수 있겠어요? 이게 그가 기분을 나빠하는 단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한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를 다듬고 다듬어 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왕이 묻자마자 그가 했던 대답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기 서쪽의 총독들에게 내가 갈 수 있는 통행권을 좀 달라고 하고 우리 성을 쌓는데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삼림감독 아사백에 여러분 거기 삼림감독이 누군지 이름까지 다 알아놨습니다. 아사백의 이야기에서 목재들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집도 필요하다고 집을 지을 목재까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느헤미야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 4개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에 기도하다가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왕이 탁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주 순발력 있게 기도를 잠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왕이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고 하는데 왕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이틀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벌써 망한 겁니다. 지난 4개월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일필휘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붓을 떼지 않고 단번에 어떤 그림이나 글을 완성하는 것 그거를 일필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번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천장 만장씩 실패한 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먹을 거기다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버려진 종이들과 먹들은 쓸모가 없는 겁니까? 그것 없이는 그 한 장에 일필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그 한 장의 명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한탕주의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한 방에 뭐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번 기도해서 내일 무언가가 단방에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불에 누워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복권에 당첨되어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을 맨날 꿈꾸는 그런 게으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저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그 시간 위에 찾아오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삽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을 비벼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사업장에, 직장에 다시 일을 하러 나가서 일을 하고 물건을 파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얼굴들 또 보고 또 웃어가며 또 관계해야 될 겁니다. 오늘 집에서 또 청소하고 또 빨래하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순간, 그 크로노스의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기도하며 주께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 기슬루월과 니사노의 삶, 그 사이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였기에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고백, 8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애써서 기도해야, 그렇게 애써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내게 허락했다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 안에 한몸된 지체 여러분, 오늘도 저희는 저희의 삶에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겁니다. 거기서 충성스럽게 저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